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이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ISIL은 수주일 내에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케리 장관은 오늘 파리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과 만난 뒤 양국 정부가 ISIL과의 전투에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ISIL은 이미 레바논과 이집트, 터키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이고 이번에 프랑스도 공격했다며 그들에 대한 격퇴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ISIL이 장악한 시리아 지역은 이제 4분의 1로 줄었다며 조만간 동맹군이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랑스군은 오늘로 이틀째 시리아 내 ISIL 근거지 라카 지역에 집중 공습을 가했으며 밤새 이슬람 과격분자들을 급습해 2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 이외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존 브래넌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어제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ISIL의 새로운 활동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ISIL이 더 이상 사륙 현장을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 혹은 주변 지역 연계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 파리 연쇄폭탄 테러는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벌인 공격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또 ISIL이 최근 유포한 워싱턴 위협 동영상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 소탕 작전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주말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시리아 난민 출신으로 위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파리 테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며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달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참사는 폭탄 테러로 인한 것이었다고 러시아 보안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 보안국장은 오늘 사고기 잔해와 수화물에서 폭발물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르트니코프 국장은 당시 비행기를 공중에서 폭파시킨 사제폭탄이 최대 1kg의 TNT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방보안국은 이번 사건의 범인들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얻기 위해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건 관련자가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강조하고 우방국들의 범인 검거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태 지역 동맹국들의 해양 안보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마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은 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항해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아태 지역에 앞으로 2년간 2억 5,9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필리핀에 연안 경비정과 해양조사선 한 척씩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이 법정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키나와현 주일 미군 후텐마 공군기지의 이전 대상지인 해노코 연안 매립 승인을 취소한 오나가다케시 오키나와 지사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오키나와 현 정부는 지난 2013년 해노코 매립 승인을 결정했지만 이듬해 선거에서 승리한 오나가 지사는 지난달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었다며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다음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무단 입국한 한국 국민 한 명을 오늘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8.25 합의 사항인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다음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의 인권 문제에 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다음 달 미국이 의장직을 맡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킹 특사는 16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인권 문제에 관한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은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안보리에서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상정됐습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마지막에 다룬 주제가 북한 인권 문제였다고 언급하고 인권 문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인권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규정짓고 지금의 미국의 모습을 만들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이번 한국 방문에서 한국과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번 방한 기간에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비롯해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입니다. 킹 특사는 올해 서울에 문을 연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가 정보 수집 활동의 신뢰성을 높여 북한 인권 문제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과 관련해 킹 특사는 중국과도 다층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킹 특사는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과 인권이사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는 물론 중국 베이징에서도 중국 담당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한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북 라디오 방송이라고 킹 특사는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의 소리 VOA와 자유 아시아 방송 RFA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북한이 조준 사격을 하는 등 제약이 있고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나름대로 효과는 있지만 북한 전역이 가천권인 라디오와는 달리 도달 거리가 짧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현재 자신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한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한국 국민 한 명을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송환된 한국 국민은 지난 9월 30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간 48살 이모 씨로 이 씨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판문점을 거쳐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리충복 조선적십자중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지난 9월 북측 지역에 불법으로 들어가다 단속된 한국 국민 한 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자진입북한 한국 국민을 송환한 사례는 이모 씨 부부와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국민을 송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도 북한이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 최춘길 씨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8.25 합의사항인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외관계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실익 없는 한국과의 대화가 가져올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남북 당국자 회담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황 총리는 17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70년째 지속되는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해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꽃을 활짝 피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일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당국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8.25 합의 이후 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위해 예비 접촉을 하자고 9월에 두 차례 그리고 10월 말 한 차례 각각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9월 첫 제안 땐 한국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 대결 선동에 앞장선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10월 말엔 아예 한국 측의 제안이 담긴 통지문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최고 당국자 수준에서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관영 매체들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자 논설에서 최근 미한 군사위원회 회의 등에서 논의된 작전 계획들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서울인권회의가 열린 사실 등을 언급하며 한국 측에 대화를 말하기 전에 품은 칼부터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16일 한국 정부의 회담 촉구를 대화 타령이라고 깎아내리면서 8.25 합의 이행과 관계 개선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북한에 씌우려는 흉심이 깔려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국 차원의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데 대해 판을 깨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회담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한국 측의 대결적 태도 때문이라고 압박하면서 한국 내 여론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일단 대화 거부를 그 낮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화 여지를 좀 남겨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 거부 내용을 보면은 비방중상 중단이라든지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한국 측이 좀 미리서 알아가지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라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8.25 합의를 자신들이 주도해 남북관계 냉각 국면을 전환시킨 계기로 평가했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스스로 지도력에 흠집을 내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북한은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을 계기로 마련된 북중 관계 개선의 동력을 유지하고 내년 5월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외 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당분간 유화적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지금 북한의 생각은 남북 관계는 이렇게 걸쳐두고 대외 관계 쪽을 좀 분위기를 잡고 해서 이제 당 대회를 하겠다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당국 간 회담에 응할지에 대해선 예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이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담에 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끌며 북중 관계나 당 대회를 위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일 동맹의 최대 안보 위협은 북한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한일 3국의 공조 강화가 중요하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미일 동맹의 최대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North Korean threat is certainly a challenge that we continue to face daily, as Secretary Carter said when.
시어 차관보는 북한의 핵 활동과 미사일 개발, 확산 위협,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 등 매일 직면한 이런 위협이 한국뿐 아니라 미일 동맹의 안보에도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미일 한 삼각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most important that the trilateral partnership between the U.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
세 나라의 공조 관계를 계속 진척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삼국이 지난해 말 합의한 정보 공유 약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어 차관보는 이어 이런 정보 공유 약정이 가동될 수 있도록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의 억지력 증진을 위한 왕성하고 탄력 있는 3국 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지난 2일 서울을 방문해 가진 47차 미한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삼각 안보체제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이날 미국과 일본이 올해 새롭게 개정한 미일 안보협력 지침 개정의 핵심 사안들을 나열하며 군사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 나라의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새 보고서를 발표한 대서양위원회의 로저 클리프 개건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아태 지역 안보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y overall argument is I believe Japan has the potential to play a significantly greater role in regional security.
클리프 연구원은 미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에서 대북 억지와 자연재해 따른 인도적 지원 등 모든 사안들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며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3대 경제국이자 주요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 수십 년간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리프 연구원은 일본이 이런 지역 안보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은 일본에 대한 미사일 방어 등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군사기술 정보를 더욱 공유하고 연합훈련을 강화하며 새로운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이웃나라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일본 지도자들은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클리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관계를 끊겠다는 미얀마 당국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을 막기 위해 제재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에서 북한과의 군사 거래에 연루된 인사들을 겨냥한 제재를 계속 가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use many tools to encourage progress, including diplomatic engagement and remaining financial sanctions aimed at those who undermine.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외교는 물론 기존의 금융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의 개혁과 평화 과정을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하거나 북한과의 군사 거래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3일 불법 무기 거래 관여한 혐의로 미얀마 주재 김석철 대사 등 북한인 4명과 북한 기업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 스스로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We welcome Burma's public commitment to end its military relationship with the DPRK.
미국은 미얀마의 공개 약속을 환영했고 국제사회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그리고 2094호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보다 민주적이고 열린 사회로 향하는 미얀마의 전환 과정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지의 개별적 사건에 대응해 제재 정책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경고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Specifically, we can and do add or subtract individuals and entities on the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as circumstances warrant.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은 상황에 따라 개인이나 기관을 금융 제재 대상인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하거나 혹은 명단에서 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재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DMZ에서의 북한군 활동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무인 지상 감시 센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DMZ 내 경계 태세 강화는 물론 북한의 침투 등 도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17일 비무장지대 DMZ 내 북한군의 활동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미화 약 300만 달러 규모의 무인 지상 감시 센서 탐색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지상 감시 센서는 DMZ 내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과 적의 예상 침투로 그리고 감시 사각지대 등에 설치돼 적의 침입을 탐지하고 이를 지휘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DMZ 내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감시 센서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내년에 탐색 개발을 마치고 2019년까지 체계 개발을 거친 뒤 육군과 해병대에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인 감시 센서가 전력화되면 무엇보다도 DMZ 내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시에 공동경비구역 JSA 대대 등의 경계 작전 시 DMZ 일대에서의 적 도발을 사전에 탐지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 지난 8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측 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과 같은 도발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기대했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그 넓은 정면을 248km잖아요. 우리 DMZ죠. 군사분계선이. 사람이 지키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 간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빈 간격들을 이제 이렇게 감시 센서로 하면 경계 공백을 메꿔주니까 아무래도 그 적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지금보다는 훨씬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지난번 북한의 침투를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한국방위사업청은 무인 감시 센서는 적 특수전 부대의 침투를 미리 탐지하고 경멸해 적의 후방지역 교란 의도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이 세계 식량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영양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최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갱신한 자금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미화 3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이 자금은 어린이와 수유모,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영양 강화 식품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중국 외에도 올해 러시아와 스위스, 호주 등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600만 달러로 최대 지원국이 됐고 스위스는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지원했습니다. 또 유엔 중앙긴급보호기금이 390만 달러, 호주 230만 달러,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200만 달러와 16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강도를 제외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지난 3분기의 경우 목표 인원의 72% 정도인 78만여 명만이 지원을 받았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10일 현재 모금액은 8,890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킨 대변인은 VOA에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 이후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위해 2,33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추락한 동료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던 토머스 허드너 씨의 이야기가 최근 출간되면서 인종과 배경을 초월한 두 미군 병사의 전우애가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 해군 조종사로 참전했던 허드너 씨는 당시 부서진 기체에 갇혀있던 전우를 탈출시키기 위해 적진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는데요. 올해 91살인 허드너 씨는 지난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최초의 흑인 조종사 제시 브라운 소위와의 우정과 그의 마지막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 만에 참전 명령을 받은 것으로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국 땅으로 향할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We look forward to it. We were always preparing for combat. And this deployment.
참전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전투를 할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물론 1950년 6.25 전쟁에서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중해 주둔해 있던 어느 일요일 오후에 북한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장진호 전투에 투입되셨습니다. 엄청나게 치열했던 싸움이었죠?
Well, every flight we went out on was in anticipation of meeting an enemy.
출격할 때마다 적과 맞닥뜨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매우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린 우수한 항공기를 갖추고 있었고 어떤 전투에서도 싸울 수 있도록 좋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날부터 적진에 투입됐지만 우린 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동료 조종사인 제시 브라운 소위가 몰던 항공기가 추락하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회고해 주시겠습니까?
It was not unexpected. We knew that we were being shot at whenever we got within range of.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적 항공기 사정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언제든 피격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모든 아군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는데 지상으로부터의 공격이 더 거셌습니다. 그러던 중 브라운 소위가 몰던 항공기에서 하얀 가솔린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추진력을 잃기 시작하더군요. 지상은 완전히 산지였고 눈으로 덮여 있어 지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덕과 계곡만 이어져 있어 제시가 과연 착륙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쪽으로 제시의 추락 지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대로 항공기를 비상 착륙시키셨죠? 적군의 총에 맞을 수도 있고 항공기가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First of all, I wouldn't even have entertained anything like that if I hadn't known that I felt that.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고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무선으로 구조를 요청했고 구조 헬기가 30분 후에 도착한다는 응답을 받았지만 제시 항공기에선 계속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항공기에 갇혀 움직이지 못한 채 불 속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시는 제 친구였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를 탈출시키고 싶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 작업을 벌이신 걸로 압니다.
It took about half an hour for the helicopter to get there. And coincidentally, it was a Marine in a helicopter which we
구조 헬기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미국 샌디에고에서 함께 배를 타고 전장까지 이동했던 해병대원이 헬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락한 공기에 끼어있는 제시를 즉각 알아봤습니다. 저는 헬기 조종사에게 도끼와 소화전을 부탁했지만 눈 덮인 산 속에서 동료를 구출시키려는 작업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데다 도무지 평지에 발을 디딜 수 없어 제시를 끄집어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브라운 소희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Mostly about how to tell his wife how much he loved her. And he loved her very much. But there's no way that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시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시를 기체에서 꺼낼 수 없었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암흑 속에선 헬기를 조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는 더욱 걱정했습니다.
동료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어 참담하셨겠습니다.
Oh, it was a terrible feeling. I told him that we didn't have the equipment to get him out of the airplane.
정말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제시에게 그를 기체에서 빼낼 수 있을 만한 장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완전한 거짓말이 될 줄은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 그가 얼마나 추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락한 뒤에도 그는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살아있는 친구를 남기고 떠난 겁니다. 제시는 이후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인종과 출신 배경이 너무나 달랐던 두 분이 우정을 나누게 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Well, we were in the same squadron and we almost always flew together. He's a very friendly person.
우리는 같은 비행중대 소속으로 거의 함께 비행했습니다. 제시는 정말 친절하고 똑똑했죠.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운 소유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마지막 말을 평생 짊어지고 사셨나 봅니다.
Well, I didn't think there was a chance of snowballing hell about getting back there. And
하지만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시의 유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료와의 약속을 지키셨죠? 2013년 브라운 소위의 유해를 찾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What I first thought was the almost unthinkable is coming to pass.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북한을 방문해 어서 그의 추락 지점으로 올라가서 제시의 유해를 그 비행기에서 꺼내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방북 당시 북한 측 반응은 어땠나요?
Surprisingly good. They were very, I'd say they were very friendly to us.
놀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인민군 고위 당국자 3명과 5차례 정도 면담했는데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고 적개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나 한국 모두 매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인 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방북 당시 북한 측 인사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졌지만 그들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요. 당시 장마 기간과 겹쳐 제시 유해를 찾기 위해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측은 발굴 장비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인력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귀국 직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신 걸로 아는데요. 국무부로부터 답장을 받으셨는지요?
No. The State Department had no contact. We went out there.
받지 못했습니다. 국무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 측과의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는 비공식 서한이라도 받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습니다. 미국이나 북한 당국 모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접촉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걸로 합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에 미 해군 조종사로 참전했던 토마스 허드너 예비역 대령으로부터 전쟁의 비극과 전장에 두고 온 전우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프랑스 정부가 파리 연쇄 테러의 배후인 ISIL을 응징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집트에서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의 원인은 기내에 설치된 폭발물에 의한 테러로 보인다고 러시아 정부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도심에서 130여 명이 사망한 이번 테러 공격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테러의 배후인 ISIL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파리 연쇄 테러 이전에도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의 활동 반경은 이미 중동 지역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터키와 레바논 등에서 ISIL 연계 세력이 벌인 대규모 테러로 100명이 이상 사망했고요.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지난달 이집트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의 추락 원인도 폭탄 테러에 의한 것으로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인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파리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테러 대응과 ISIL 격퇴 방안을 논의했는데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동맹국들이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ISIL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ISIL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어제 프랑스 의회 상하원에서 테러 사태와 관련해 합동연설을 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의 의회 합동연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드문 일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는 전쟁 행위라면서 프랑스는 전쟁 중이며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인 ISIL을 무자비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시리아 내 ISIL 거점인 나카에 공습을 가했는데요. 프랑스 국방부는 라팔 등 프랑스 군의 전투기 10대가 출격을 해서 나카의 ISIL 지휘부와 모병 시설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올랑드 대통령은 ISIL 등 테러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도 함께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테러가 시리아에서 계획됐고 벨기엔의 조직에 의해 준비됐으며 프랑스 땅에서 실행에 옮겨진 공격이며 전쟁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조속히 회의를 소집하고 테러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고요. 또 유럽연합 차원의 협력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다음 주 국제사회의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케리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긴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 척결을 위해서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경보안과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목을 모았던 미국의 이 ISIL 대응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특히 이 ISIL 대응을 위해서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리 장관도요. 현재 프랑스를 방문 중인데 이집트와 터키 또 프랑스 등에서 국제사회가 테러 공격을 목격을 했고 국경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캐리 장관은 이 시리아 내에서는 ISIL에 대응한 연합군 등의 노력에 진전이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 얼마 전 이라크 북부에서 쿠르트 자치병력이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서 전략적 요충지 신자르를 ISIL로부터 탈환하기도 했었죠.
네. 자, 유럽연합도 프랑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이 긴급하게 열렸는데요.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에 대한 구호 지원과 함께 시리아 등에서의 군사작전을 돕기 위한 군사적 협력도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요.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 창설 이후 처음으로 리스본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리스본 조약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무장 공격을 받은 후에 다른 회원국들의 도움을 요청을 하면 다른 회원국들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리스본 조약 중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ISIL에 대응한 군사행동에 개입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관련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정부가 어제 테러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아직 붙잡혔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지난 13일 테러 당시 테러범 중에 6명은 자폭했고 1명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7명이 이제 현장에서 죽었죠.
예.
하지만 프랑스 경찰은 제8의 테러범이 있다면서 벨기에 출신 프랑스 국적자인 살라 압데슬람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잡혔다는 소식이 없고요. 압데슬람은 테러 발생 후 프랑스에서 벨기에로 향하는 도로에서 경찰의 검문까지 받았었지만 그냥 보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벨기에 경찰이 압데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데슬람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밝혀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프랑스 경찰은 테러범들이 파리에 있는 바타클랑 공연장에 들이닥쳤을 때 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전하고 있고요. 당시 공연장에서는 테러범들의 총격으로 99명이 숨지는 이 프랑스 최악의 테러 참사가 발생을 했죠. 또 이 압데슬람의 가족들도 붙잡혀서 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압데슬람의 형은 자폭한 테러범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동생은 벨기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형과 또 둘째 형 이 두 사람이 이번 테러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말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경찰은 이번에 이 테러 공격에 연루된 인물이 이 8명 외에도 최대한 20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랑스 경찰이 이번 테러 공격을 기획한 이 배후 인물로 벨기에 사람을 지목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모로코 출신 벨기에인인 압둘하미드 아바우드인데요. 프랑스와 벨기에 수사당국은 이번 테러 공격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벨기에 경찰이 올해 초 다른 테러 업무에 연루된 혐의로 추적을 했지만 행방을 놓쳤고 현재는 오리무중인데요. 하지만 ISIL이 시리아에서 발간하는 선전지에 인터뷰와 사진이 실린 것을 보아서 시리아에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유럽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벨기에인인 압둘하미드 아바우드 어떤 인물입니까?
어제 오늘 이제 좀 더 밝혀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27살의 젊은 나이이고
예.
이 ISIL 최고 지도자와도 직접적인 연락이 가능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로코 출신이고 벨기에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 절도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초에 동생과 함께 시리아로 건너가서 ISIL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벨기에로 돌아온 후 여러 건의 테러 공격을 모의했는데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의 시사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를 겨냥한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 벨기에에서도 비슷한 테러를 벌이기 위해서 조직원을 모집하려다가 실패했고요. 또 앞서 미수에 그친 파리 고속철 테러도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러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폭발물에 의한 테러로 지목했다고요?
네, 오늘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알렉산드로 보루트니코프 러시아 연방보안국장이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여객기 잔해와 화물 등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폭발물의 흔적이 발견됐고 테러 공격에 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번 여객기 추락의 원인을 폭발물에 의한 테러로 분명하게 이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동안 외부 전문가들의 추측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집트 정부가 항공기 잔해와 비행기에 실던 화물 등을 수거해서 추락 원인을 조사를 했고 폭발물의 흔적이 분명히 나왔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보로트니코프 국장은요, 여객기 기내에서 TNT 1kg의 폭발력에 해당하는 폭발물이 터졌다면서 기체를 추락시킨 폭발물의 위력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폭발물이 터지면서 기체가 공중에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으며 이로 인해서 여객기 잔해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당시 이 여객기가 추락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게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코갈림 아비아라는 이 항공사 소속 이 에어버스 A321 기종의 여객기였는데요.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셰이크를 이륙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한 20분 정도 지난 후 이집트 시나이 반도 북부 상공에서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진 후에 추락한 잔해로 발견이 됐는데,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을 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해가 수 킬로미터에 걸친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서 공중에서 분해된 것으로 보였고, 특히 이 미군 정찰 위성에 여객기 추락 당시 폭발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열 에너지 분출이 탐지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발에 의한 추락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러시아 당국의 발표가 있었고요. 러시아는 오늘 발표가 있기 전에도 이미 이집트를 오가는 모든 여객기의 운항을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네. 자, 추락 직후에 ISIL 연계 단체가 자신들의 공격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러시아 당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이 어떻게 여객기 안에 반입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추락한 여객기 탑승자 224명은 우크라이나인 3명을 빼고 전원 러시아인이었습니다. 특히 승객들은 대부분 이집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고 토요일 새벽 러시아로 돌아오던 관광객들이었는데요. 따라서 탑승객 중에 누군가가 직접 폭발물을 들고 탑승했을 가능성보다는 여객기가 출발한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 공항의 관계자 혹은 여객기 정비업체 직원 중에 누군가가 이륙 전 기체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그동안 높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집트 당국이 공안 관계자 등 여러 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또 이번 여객기 추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등은 이집트 당국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이 보고를 받고 여객기 테러범을 반드시 찾아내서 응징하겠다, 이렇게 다짐했다고요?
네. 크렘린궁에 따르면요, 푸틴 대통령이 오늘 이 보안국장의 보고를 받고요, 테러범이 어디에 있던 간에 기한 없이 찾아내서 응징할 것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테러범들을 도우려는 사람들도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여객기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미화 5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미 시리아 사태에 군사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시리아 내 ISIL 근거지 라카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요?
사실 그동안 러시아는 ISIL을 겨냥한 군사 개입이라고 주장을 해왔었지만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ISIL보다는 아사드 정부에 대항하는 다른 반군 세력들에 대한 공습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죠. 하지만 프랑스 정부 관계자가 오늘 프랑스 언론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러시아가 이 시리아 내 ISIL 근거지 라카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어제 오늘 진행을 하고 있고, 이는 러시아가 ISIL의 위협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ISIL은 이번 이 러시아 여객기 추락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러시아는 이 최근에 이 라카에 대한 이 공습에 장거리 폭격기와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을 모두 사용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또 앞서 미국과 합의한 바에 따라서 미국에도 공격 계획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캐리 장관이 이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압박이 늘어날 거로 언급한 점이 또 주목이 되는데,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모두 군사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있지만 협력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의도하지 않은 충돌을 막기 위해서 앞서 행동수칙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4도, 남포 최저 6도에서 최고 12도, 신의주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9도, 강계 최저 0도에서 최고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개성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10도, 최고 13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1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7도, 장진 최저 영하 4도, 최고 0도, 해산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겠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0도, 최고 4도, 선봉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는데요.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이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ISIL은 수주일 내에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케리 장관은 오늘 파리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과 만난 뒤 동맹국들이 ISIL과의 전투에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ISIL은 이미 레바논과 이집트, 터키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이고 이번에 프랑스도 공격했다며 그들에 대한 격퇴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ISIL이 장악한 시리아 지역은 이제 4분의 1로 줄었다며 조만간 동맹군이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랑스군은 오늘로 이틀째 시리아 내 ISIL 근거지 라카 지역에 집중 공습을 가했으며 밤새 이슬람 과격분자들을 급습해 2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 이외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존 브래넌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어제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ISIL의 새로운 활동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ISIL이 더 이상 사륙 현장을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 혹은 지역 주변 연계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 파리 연쇄 폭탄 테러는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벌인 공격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또 ISIL이 최근 유포한 워싱턴 위협 동영상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 소탕 작전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주말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시리아 출신 난민으로 위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 하원 국토안보 위원장은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파리 테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며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달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참사는 폭탄 테러로 인한 것이었다고 러시아 보안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장은 오늘 사고기 잔해와 수화물에서 폭발물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르트니코프 국장은 당시 비행기를 공중에서 폭파시킨 사제폭탄이 최대 1kg의 TNT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방보안국은 이번 사건의 범인들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얻기 위해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건 관련자가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강조하고 우방국들의 범인 검거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태지역 동맹국의 해양 안보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마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은 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항해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아태지역에 앞으로 2년간 2억 5,9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필리핀에 연안경비정과 해양조사선 한 척씩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예멘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군에 12억 9천만 달러치의 무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의회는 30일간 계약 이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는 유도탄 1만 9천여 개에 달합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기구는 사우디 공군이 전방위적인 작전에 나서면서 폭탄 재고량이 낮아 재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